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던 바로가 이제 이 백성을 자유케 하는 떠나라고 이제 이 땅에서 떠나라고 해서 자유케 되는 출애굽의 그 유월절의 역사의 한 파트를 함께 본 부분입니다.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이민생활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걸어가느라고 매일 옆에 사람한테 힘드시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통장에 100만 불이 들어오면 좋겠죠? 100만 불이 캐시를 그냥 통장에 들어오면 매일 보고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조 목사님 어디 가셨지? 조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둔감하신 분인데 100만 불이 은행에 캐시를 있으면 기쁘겠죠? 네, 돈에 관심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돈이 줄어가면 어떨까요? 만 불만 나오면 굉장히 슬퍼질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참 기쁘셨죠? 처음 깨달을 때. 근데 이 신앙생활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인데 더 알아가기 때문에 더 기뻐지는 것인가? 아니면 더 실망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 기쁨이 더 유지되고 계속해서 매일 기쁜 삶인가? 아니면 지루하고 피곤하고 재미없고 주님에 대해 실망하는 길인가? 이 질문을 솔직하게 우리 안에 가지고 출애굽기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을 늘 기억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매일 기쁠 수가 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가 선포되던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애굽을 다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그 지긋지긋했던, 너무 힘들었던 400년의 넘는 시간을 다 청산하고 떠나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애굽에서 자유케 되는 그날은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맛본 날은 다 기뻤는데 그 여정에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각기 너무나도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며 애굽을 떠났는데 그 여정에는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그 구원받는 순간은 우리 모두의 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빛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순례자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만약 이것을 깨닫고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기쁨의 삶을 여정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평생토록 기쁨의 순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끌려가는 순례자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가라는 순례자. 출애굽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짧은 세 절 안에 하나님이 다섯 번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힘들다고 지긋지긋하다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내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로왕이 코웃음을 칩니다. 너희들은 내 것인데 어딜 떠났느냐고 아주 완고한 왕은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아홉 번의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이 애굽에 내리실 때까지 바로왕은 흔들린 적은 있지만 꿈쩍하지 않고 안 내보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열 번째 재앙 중에 아홉 번의 재앙과 열 번째 재앙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재앙, 개구리 재앙이 와든 어떤 독종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열 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사인이 될지라. 열 번째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모든 첫 것은 다 죽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열 번째 재앙인데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에 직접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가 표적이 돼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습니다.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피를 발라 표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날 애굽의 모든 첫 것과 장자,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십니다. 열 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바로 왕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앞에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굉장히 상징적 표현입니다. 정말 노예처럼 살던 이 사람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제에 36년을 살았다가 해방되던 날 우리 역사 자료로 봤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태극기를 들고 막 태극기를 흔들고 난리를 피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안 살았어도 기쁜데 그분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430년 만에 해방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 여러분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이날을 주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해방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풀어줬기 때문에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복음을 나눌 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꼭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어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에 붙들려 있는 한 구원은 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이제는 모세가 지도자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은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날만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주님은 건져내시는 유월절의 주인 즉 우리에게 오늘도 유월절이 경험될 수 있는가?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월절이 맞습니까?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유월절은 모든 것에서 건져내신 분이 주님이 문제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지금도 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붙들리시냐면 유월절을 앞두고 옵니다. 매우 상징적입니다. 유월절기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무엇인가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야만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과 6장에 잘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을 로마서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들을 몇 절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노릇을 사망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7절 다시 보면 사망이 지배했던 것과 같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 은혜 선물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 한 분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죽음을 통과하는데 이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갈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얼마나 친절한 설명입니까? 21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실제로 사망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죄라는 거죠.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이런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 죄가 왕노릇하고 그 사망이 지배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삶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의 이 권세로부터의 해방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유죠. 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의의 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끝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죄의 권세 사망을 이기는 은혜를 입었으니,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의 종으로, 바로 말을 듣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을 듣던 사람으로 탈출하고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의 열매보다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영생에 들어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옛날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해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님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으로 옮겨지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권세에 들어가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질문은 뭐냐면, 그런데 똑같은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그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왜 이 순례가 피곤해지고 지루해지고 끌려가는 삶을 사는 종교인처럼 변해가고 있는가? 주님을 믿는 건 알겠는데 내 신앙의 여정이 왜 이렇게 지쳐있고 재미없는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쁨을 중단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쁨이 중단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가 그 수많은 옛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기쁨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들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다는 겁니다. 밴쿠버니까 냉면이 없어 한국에. 이것이 기쁨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유보다는 애굽의 노예가 좋다고 말합니다. 진짜 좋은 것도 아닌데 애굽의 왕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자고 왕이 되셨는데 기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애굽 사람들의 그 중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은 걸 못 갖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냐? 애굽 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순례 여정에서 남들 모르게 내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겉으로 신앙인 척하면서 내 왕국을 지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제 자매입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너 형이 잘하니까 아론을 통해서 대변을 시켜서 말할 거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업, 잡을 여러분 사명을 아론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광야를 걷다가 아론과 미리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반기를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이 여정에서 좀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나를 이 공동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마음속에 자기들의 왕국을 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쁨이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만 자유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년 여정 동안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내 왕국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일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몰래 만들고 있는 나의 왕국, 내가 꿈꾸는 나라를 주님이 다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내 왕국이 무너지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표현할까요? 이 팬덤이 우울한 시대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표현해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레이스라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기분 좋아지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셨군요 그동안.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면 저도 좋겠어요. 왜? 모르는 거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힘든 거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안 맡으신 이유는 한 교회를 맡으시면 다른 교회가 싫어할까 봐 안 맡으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된다는 상상만 해도 기뻐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린 못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쁨이 중단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왕국을 만들어 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주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유월절은 계속됩니다. 매일이 유월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왕권을 또 바꾸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권을 바꾸는 매일의 고백, 매일이 유월절이 되게 하는 고백, 이것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만들고 싶은, 내가 얻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쇠하기를 바라고 우리들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이 날마다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는 피곤한 순례길은 다 내가 왕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매일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셀리더를 임명합니다. 셀처치,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거듭거듭 매일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셀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영적 성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은 세상의 철학으로 알 수 없다.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이게 기독교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여정이 영적 성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교회 셀처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에 가서도 또 아론과 미리암처럼 내가 한번 뭔가 해보겠다고 그때부터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나는 쇠하여도 되지만 주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그걸 맛보는 사람들은 매일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순례가 회복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특징 넘버원이 뭐예요? 뭐예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복이래요. 복. 저도 몰라서 그동안 몰랐던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좋아했군요.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정은 온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중반에 영국 BBC 방송이 10개국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부터 남미, 아시아까지, 북미까지, 유럽 10개국을 선별해서 영어로 한 문장을 줬습니다. Would you di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Would you die for beliefs? 당신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1등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10개국 중에 아프리카입니다. 나이지리아 93% 자기 믿는 신을 위해서 죽겠다. 2등 국가는 무슬림 인도네시아입니다. 90%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3등 국가 레바논과 미국인데요 70%입니다 멕시코 60% 인도 42% 이스라엘에서 제가 실망했어요. 이스라엘 36% 이것들이 이런 분들이 아닌데. 러시아가 20% 영국이 19% 10개국의 꼴찌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2% 이거는 통계일 뿐이지만 그 나라의 신앙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나라 중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위해 죽을 마음은 10개국에 제일 약했습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와 내 인생의 목표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삶의 목표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니까 88%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했는데 아내랑 결혼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목표는 그분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고상한 언어로 정리하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명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목적은요 노예에서만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건져주신 온 땅의 창조주와 구원자를 온 땅에 전하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던 문제는 왕권만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사명도 바꿔치기를 해버렸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행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사명으로 많은 교인들이 목표를 삼아버렸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서밋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인데, 침례교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 교회가 굉장히 참 주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교회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보면. 그 책 제목이 Gaining by Losing이라는 책입니다. 잃어버림을 통해서 얻는다는 책이에요. 이분은 300명 모일 때 그 교회를 부임했는데 지금은 12,000명입니다. 이분은 큰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목사들처럼 자기도 자기 교회만 성장하고 다른 교회는 안 되기를 바랐답니다. 내가 하는 게 잘 되길 바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야망이 목회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엄청난 책망을 하시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300명이던 그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근처에 대학이 있는데 하루는 대학생들 서너 명이 주일 예배 참석했대요. 근데 서너 명이 그날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 3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한 주에 300명이 늘어버렸어요. 헌금은 얼마 늘었느냐? 정원하세 책에 13불 48전. 300명이 늘었는데 헌금은 13불 48센트가 늘었대요. 얼마 후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늘어나는데 헌금을 했는데 헌금함에 집사님이 헌금을 가져왔대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베이컨, 계란, 치즈, 과자 이런 걸 헌금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이게 종이 써놨냐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헌금할 게 없는 이놈, 이 젊은 애들이 집에 있는 걸 자기 기숙사에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헌금입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특별한 일들을 합니다. 교회 개척을 많이 합니다.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해요. 미국에서도 하고요, 선교제에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대학교 4학년 아이들한테 졸업할 때가 됐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직장을 가야 될지 모를 때 2년을 교회에다가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뭘 하냐? 이 아이들을 교회 개척 프로젝트 팀에 참여시켜서 그 미국 내 교회 개척하는 동네로, 그 다음에 선교제 개척하는 동네로 그들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2년 동안. 이것을 뭐라 하냐면 백지 위임이에요. 블랭크 책처럼 백지로 자기 인생을 맡겨요. 왜? 교회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할 때가 2년 동안 교회 개척하는 팀에 참여해서 그 팀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한 번은 매년 그렇게 하는데 한 해에 백지 위임을 냈던 학생이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아시아 회교권에 나가게 된 클라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20대에 나간 겁니다. 이 자매는 거기서 기가 막힌 사역을 합니다. 회교권에서. 그러다가 납치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납치돼요.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엄청나게 찾아다녔습니다. 울고불고. 미국에서 군대를 보내서 찾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잡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나도 그 자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납치됐을 때 이슬람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근본 자유주의자들 마을 안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그 자매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랑을 받았던 이슬람 근본주의자 마을에 여성들 300명이 나와서 데모를 한 것입니다. 클라라를 찾아서 돌려보내라고. 이거는 회교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끝내 못 찾았습니다. 그 이슬람 현지인 자매들이 왜 그렇게 데모했느냐? 그 자매한테 클라라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살다가 여기 와서 왜 고생하느냐? 두 번째, 이 위험한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데서 왜 너의 젊은 청춘을 보내느냐? 이 클라라의 자매의 답변은 간단했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편안한 곳에 살 것만 택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마을에 여성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클라라 자매가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명을 수행하다가 지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꿈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기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클라라 자매 때문에 큰 슬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 슬픔을 거룩한 슬픔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죄로부터만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너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의 최종 목표를 두지 말고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는 이유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 하나를 가슴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바꿔치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기쁨을 상실하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명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나의 목표를 따라 사는데 안 채워지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광야, 똑같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다 기뻤는데 동일한 광야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믿음과 불신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믿다 말다, 믿다 말다.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게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쁨은 멈춥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사순절기가 이제 3월달부터 찾아오는데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나안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인도하실 때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서 네 발을 제장들의 발을 물에 담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교회 이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의 신앙 여정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썼는데 우리 캐나다에서 많이 있는 와일드 구스라는 거 있죠? 와일드 구스 체이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와일드 구스 체이스라는 말은 헛수고란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와일드 구스 체이스라고 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와일드 구스, 이 기러기를 따라간다는 것은 기가 막힌 모험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켈트의 그 영성가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따로. 성령님에 대해서 붙인 켈트 영성가들의 이름이 뭐냐면 와일드 구스예요. 와일드 구스는요, 쫓아다니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고 쫓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신나는 일이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이동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삶으로도 되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개척 당시에 교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찬양팀을 만드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드럼 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럼 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실 뭐 배워도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근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왕이면 잘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또 전도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마음을 딱 주시더랍니다. 이전에 이분이 경험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IVF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친구가 있는 소그룹 모임에 자기가 이제 기독교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속한 교회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기도 제목을 내놨대요. 그 소그룹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대요. 너 여유 있는 거 줘, 컴퓨터나. 그래서 그분이 표현한 게 뭐냐, 기도를 멈추라. 하나님 기도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대요. 왜? 네 거 주면 끝난다 이 기도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 멈추고 내 거 줄게라고 해서 기도회가 끝났답니다. 그때 이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바로 순종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뭘로. 그리고 500불 주고 드럼을 사온 거예요. 교회. 왜 갖다 놨냐. 올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주일날 남자 한 명이 등록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미국 해군 군악대 드럼 연주자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험할 수 있는 날개를 다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이성과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행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Wild Goose Spirit.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남은 여정도 그런 모험을 또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지루한 일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상실되고 지루한 신앙 여정이 된 이유는 믿음의 모험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내 머리로 가능한 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다시 몸에 배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 속에, 일주일이라는 정기적인 삶을 사는 일주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도록 시간표를 바꾸십시오. 반드시 바꾸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모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든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사랑을 베풀든지, 이 사명을 수행하는 시간이 일주일의 시간표에 반드시 들어가 있으면 그 여정 속에 주님은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설레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개 잘린 기러기처럼 이성과 머리와 계산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광야에서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순례길이 끌려가는 순례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순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기쁨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광야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는 것입니까? 피곤하고 지친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 광야에서 죽여달라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이 순례 여정이 기쁨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몰래 몰래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지어놓고 있는 내 왕국을 깨뜨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무너뜨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되찾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명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모험의 여정을 저희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누려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맛보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가슴판에 이 말씀들이 영원토록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례의 여정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감격으로 회복되는 신나는 여정이 되게 하여, 모험적인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